오늘 저희들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하박국 2장 말씀입니다. 하박국 2장 1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파수하는 곳에 서며 성루에 서리라. 그가 내게 무엇이라 말씀하실는지 기다리고 바라보며 나의 질문에 대하여 어떻게 대답하실는지 보리라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 묵시를 기록하여 판에 명백히 새기되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하라.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는 술을 즐기며 거짓되고 교만하여 가만히 있지 아니하고 스월처럼 자기의 욕심을 넓히며 또 그는 사망 같아서 족한 줄을 모르고 자기에게로 여러 나라를 모으며 여러 백성을 모으나니 그 무리가 다 속담으로 그를 평론하며 조롱하는 시로 그를 풍자하지 않겠느냐. 곧 이르기를 화 있을진저 자기 소유 아닌 것을 모으는 자여 언제까지 이르겠느냐. 볼모 잡은 것으로 무겁게 짐진 자여 너를 억누를 자들이 갑자기 일어나지 않겠느냐. 너를 괴롭힐 자들이 깨어나지 않겠느냐. 내가 그들에게 노략을 당하지 않겠느냐. 내가 여러 나라를 노략하였으므로 그 모든 민족의 남은 자가 너를 노략하리니 이는 내가 사람의 피를 흘렸으며 또 땅과 성읍과 그 안에 모든 주민에게 강포를 행하였음이니라. 재앙을 피하기 위하여 높은 데에 깃들이려 하며 자기 집을 위하여 부당한 이익을 취하는 자에게 화 있을진저 내가 많은 민족을 멸한 것이 내 집에 욕을 부르며 내 영혼에게 죄를 범하게 하는 것이 되었도다. 담에서 돌이 부르짖고 집에서 들보가 응답하리라. 피로 성읍을 건설하며 불의로 성을 건축하는 자에게 화 있을진저 민족들이 불탈 것으로 수고하는 것과 나라들이 헛된 일로 피곤하게 되는 것이 만군의 여호와께로 말미암음이 아니냐.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가득함이니라. 이웃에게 술을 마시게 하되 자기의 분노를 더하여 그에게 취하게 하고 그 하체를 드러내려 하는 자에게 화 있을진저 내게 영광이 아니요 수치가 가득한 즉 너도 마시고 너의 할례받지 아니한 것을 드러내라. 여호와의 오른손의 잔이 내게로 돌아올 것이라. 더러운 욕이 내 영광을 가리리라. 이는 내가 레바논의 강포를 행한 것과 짐승을 죽인 것 곧 사람의 피를 흘리며 땅과 성읍과 그 안에 모든 주민에게 강포를 행한 것이 내게로 돌아오리라. 새긴 우상은 그 새겨 만든 자에게 무엇이 유익하겠느냐. 부어 만든 우상은 거짓 스승이라. 만든 자가 이 말하지 못하는 우상을 의지하니 무엇이 유익하겠느냐. 나무에게 깨라 하며 말하지 못하는 돌에게 일어나라 하는 자에게 화 있을진저 그것이 교훈을 베풀겠느냐. 보라, 이는 금과 은으로 입힌 것인즉 그 속에는 생기가 도무지 없느니라. 오직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온 땅은 그 앞에서 잠잠할지니라 하시니라. 아멘. 사람들이 질문하는 것을 들어보면 그 질문 속에는 항상 의도가 있다는 것을 저희들은 알 수 있습니다. 예전에 그 중등부와 고등부 사역을 할 때 가끔씩 아이들이 묻습니다. 전도사님, 담배 펴도 돼요? 술 마셔도 돼요? 정말 궁금해서 묻는 걸까요? 피고 싶다는 거죠. 펴도 된다는 그 얘기를 교역자로부터, 목회자로부터 듣고 싶은 겁니다. 그 질문 속에는 숨겨둔 의도가 있는 거죠. 수업이 끝나기 한 5분 전에, 3분 전에 항상 모범생들은 손을 들고 질문을 합니다.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내가 이만큼 많이 안다는 걸 선생님과 학생들, 동료들 앞에서 좀 자랑하려고 그렇게 질문하는 학생들도 있습니다. 누가복음 10장에 보면 예수님 앞에 와서도 어떤 율법교사가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질문한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또 정말 그 어떤 사실이 어떤 정보가 궁금해서 질문할 수도 있는 거고요. 때로는 질문하는 사람 그 마음속에는 불만과 그런 원통함이 가득할 때도 많습니다. 궁금해서 질문하는 게 아니라 도대체 이렇게 해도 되는 겁니까? 안 된다고 말하고 싶은 그런 의도가 질문에 깔려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하박국 선지자는 하나님을 향해서 두 번 질문을 했던 선지자였습니다. 어떤 의도로 질문을 했겠습니까? 마음에 안 든다는 거예요. 하나님, 도무지 지금 이 현실이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들 사이에서 이런 강포와 포악과 부정과 부패가 있을 수 있습니까? 여기까지는 그렇다 쳐도 우리 인간들끼리니까 문제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런 악한 현실을 가만히 내버려 두실 수 있습니까? 하나님 빨리 심판하지 않으시고 무엇 하시는 것입니까? 이게 하박국 선지자의 하나님을 향한 질문이었습니다. 이것이 첫 번째 질문이었어요. 이 첫 번째 질문에 그래도 하나님께서는 잘 응답을 해주십니다. 아마 이 하박국 선지자에게 다른 악한 의도가 없었다는 것을 하나님은 잘 아셨던 것 같아요. 그 첫 번째 질문에 응답하신 하나님의 첫 응답은 이것이었습니다. 그래, 내가 이 악한 현실을, 이 유대인 땅에, 유대 땅의 악한 현실을 내가 심판할게. 그런데 어떻게 심판할 거냐면 바벨론을 들어서 내가 심판할 거야. 이 응답을 들은 하박국 선지자는 더 납득이 안 가는 것이죠. 적어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심판하시려면 조금 더 이렇게 영적이고 고상하고 신령한 방법을 가지고 심판하실 걸 기대했는데 하나님의 응답은 바벨론을 통해서 심판하신다는 겁니다. 그 앞선 1장 16절에 보면 그가 이렇게 말해요. 그물에 제사하며 투망 앞에 분향하오니, 하나님 그 사람들은 그물 앞에 제사하는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 투망 앞에 분향하는 사람들이에요. 바벨론 신화에 보면 그 마르둑이라는 그 신이 티아마시라는 그 신을 죽일 때 이 그물로 잡아서 죽이거든요. 근데 바벨론 사람들에게 최고의 신이 마르둑입니다. 이 마르둑이 사용했던 그 도구가 그물이라고 해서 바벨론 사람들이 그물마저도 막 신격화하고 우상숭배하는 그런 민족. 어떻게 그렇게 우상숭배하는 민족을 들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치리하실 수 있습니까? 라는 두 번째 하박국의 질문이 있었습니다. 이걸 바울과 사울식으로 조금 바꾸면 이렇게 바꿀 수 있습니다. 어떻게 이 할례받지 못한 민족을 들어서 할례받은 저희 민족을 치실 수 있겠습니까? 유대인들에게는 이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전쟁에서 이방 민족과 전쟁하다가 내가 죽을 위기가 됐을 때 옆에 있는 동료나 부하에게 나를 죽이라고 하는 거예요. 왜? 저 할례받지 못한 민족의 손에 칼에 내가 죽는 것보다 동료의 손에 죽는 게 훨씬 명예롭다고 여겼던 것입니다. 이방 그 민족의 손에 어떻게 치리 당하는 걸 그렇게 수치스럽게 여겼습니다. 하박국으로서는 도저히 납득이 안 가는 거죠. 어떻게 하나님께서 그런 방법을 동원하실 수 있습니까? 그래서 1장 17절에 보면 하나님 그게 옳습니까? 이렇게 마지막에 물음으로 1장이 끝납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었던 2장 1절은 2장 1절 한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파수하는 곳에 서며 성루에 서리라. 그가 내게 무엇이라 말씀하시는지 기다리고 바라보며 나의 질문에 대하여 어떻게 대답하시는지 보리라 하였더니, 마지막 질문의 한마디가 뭐냐면 하나님께서 내가 던진 질문에 어떻게 대답하는지 제가 한번 보겠습니다. 저희가 이렇게 성경의 기록 참 점잖게 번역되어서 그렇지 하나님 한번 봅시다. 한번 대답 어떻게 하시나 제가 한번 보겠습니다. 굉장히 건방지게 정말 불만이 이만큼 가득 차서 하나님께 따지듯이 물어보는 것입니다. 근데 그 하박국을 무례하다, 너 그런 태도로 나한테 질문하냐 이렇게 꾸짖으시지 않으시고 하나님은 그런 하박국에게 침착하게 하나님께서 응답을 들려주시는 게 2절 이하에 나옵니다. 우리 2절과 3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내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 묵시를 기록하여 판에 명백히 새기되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하라.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2절 3절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한 가지 그 요구사항을 말씀하시고 3절에는 한 가지 약속사항을 말씀해 주십니다. 요구사항은 무엇입니까? 내가 지금부터 응답을, 너의 질문에 대한 응답을 내가 들려줄 텐데 그것을 기록하라. 판에다가 명백히 기록하는데 어떻게 기록하냐면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도록 기록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지금 들고 계시는 성경책을 달려가면서도 읽으실 수 있는 분 계십니까? 작아서 못 읽죠. 혹시 달려가면서 내가 달려가면서 이걸 여러분에게 보여드리면 읽으실 수 있는 분이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을 정도로 쉽고 명료하고 크고 짧게 이렇게 기록하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메신저의 사명인 것이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서 이 세상을 향하여서 어떤 말씀을 하시는지 그것을 전달하는 메신저를 부르셨다면 우리는 이 말씀 또한 마음에 새겨야 한다고 믿습니다. 우리는 어떤 언어로 어떤 방식으로 세상에 대하여서 하나님을 말하고 있는지 우리 언어를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는 것이죠. 광고를 만드시는 분이나 광고 카피를 제작하시는 분들은 아마 이 말씀이 어떤 것인지 너무나 잘 아실 것 같습니다. 딱 한 면에 누구나 딱 봤을 때 알아듣기 쉽게 또 쉽게 그것을 기록하는 것, 전달하는 것 그것이 저 여러분이 세상에 대해서 가진 하나님의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4장에 가면 그런 말을 합니다. 1만 마디 방언으로 말하는 것보다 깨달은 마음으로 다섯 마디 하는 것이 훨씬 유익하다고 말합니다. 1만 마디 방언으로 그것이 아무리 신령하게 보여도 영적인 것처럼 보여도 그렇게 1만 마디 떠들어댔을 때 사람들이 못 알아듣는 것보다 내가 묵상하고 하나님 앞에서 잠잠히 그 뜻을 기다려서 깨달았을 때 그 깨달은 마음 그것을 다섯 마디 하는 것이 훨씬 더 유익하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오늘날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이렇게 희화화되는 요소 중에 하나가 교인들끼리 사용하는 언어인 것 같습니다. 우리끼리는 너무 자연스럽고 당연하게 쓰는 언어들을 세상 사람들은 똑같은 한국말인데 잘 못 알아들어요. 하나님께서 너희들은 내가 하는 말을 이렇게 판에 새기되 달려가면서 읽을 수 있을 정도로 명백하고 명료하고 쉽게 기록하라 하신 이 말씀 이건 하박국에게만 하신 말씀이 아니라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해당되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3절에 보면 약속사항이 하나 나와요. 내가 지금부터 너에게 일러준 이 말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다. 끝이 온다. 그 성인 남성이 군대를 가면 그 군 생활 전체를 견디게 하는 유일한 희망이 있습니다. 바로 끝이 있다는 것이죠. 내 군 생활에 끝이 있다. 아무리 더디더라도 국방부식에는 돌아간다. 이게 희망이에요. 저 선임이 아무리 악질 같아도 저 선임의 군 생활은 이제 6개월 20일, 20시간밖에 남지 않았다. 항상 이 끝에 대한 소망이 있는 것이죠. 언제 끝날지 아는 사람은 그리고 끝이 있다는 것을 확신하는 사람은 그 과정 가운데 어떤 고난과 역경이 있어도 그것을 견디는 힘이 그 끝에 대한 소망으로부터 온다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종말론적인 삶인 것이죠. 하나님께서 약속하십니다. 이거 반드시 응답될 거야. 그러니까 더디게 이루어지는 것처럼 보여도 참고 기다리라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이제 본격적인 내용이 4절부터 20절 사이에 등장하는데 여기 보면 다섯 가지 화가 나옵니다. 화 있을진저라는 말이 다섯 번이 나오고 그 다섯 대상에 대한 그 저주와 심판의 말씀들이 등장합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4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작!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는 술을 즐기며 거짓되고 교만하여 가만히 있지 아니하고 수월처럼 자기의 욕심을 넓히며 또 그는 사망 같아서 족한 줄을 모르고 자기에게로 여러 나라를 모으며 여러 백성을 모으나니 그 무리가 다 속담으로 그를 평론하며 조롱하는 시로 그를 풍자하지 않겠느냐. 곧 이르기를 화 있을진저 자기 소유 아닌 것을 모으는 자여 언제까지 이르겠느냐. 볼모 잡은 것으로 무겁게 짐진 자여 너를 억누를 자들이 갑자기 일어나지 않겠느냐. 너를 괴롭힐 자들이 깨어나지 않겠느냐. 내가 그들에게 노략을 당하지 않겠느냐. 내가 여러 나라를 노략하였으므로 그 모든 민족의 남은 자가 너를 노략하리니 이는 내가 사람의 피를 흘렸으며 또 땅과 성읍과 그 안에 모든 주민에게 강포를 행하였음이니라. 소유의 재물에 돈에 눈이 먼 사람들을 향해서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기에 보면 4절에 그의 마음이 교만하여 이렇게 나와 있는데 교만에 대한 히브리어를 보면 마음이 부풀어 있다 이런 뜻입니다. 마음이 들떠 있다 이런 뜻으로 나와 있어요. 무엇 때문에 부풀어 있겠습니까? 욕심으로 부풀어 있는 것이죠. 무엇 때문에 들떠 있었겠습니까? 내가 이번에 이 민족 침략하면 나에게 이마만큼의 노량물이, 소유물이, 이 정도 돈이 들어온다. 이것으로 늘 마음이 들떠 있는 상태를 교만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5절에 보면 수월처럼 자기 욕심을 넓히며 그 사망 같아서 이렇게 촉한 줄 모르고 자기에게로 온 나라를 그냥 빨아들이듯이 닥치는 대로 이민족 저민족 하지 않고 그냥 닥치는 대로 침략하여서 모든 것을 그냥 다 빨아들이는 바벨론의 모습을 그리고 있는데 수월처럼 유대인의 관용어입니다. 그 아가서 8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질투가 어떤 것인지 묘사하는 부분에 질투가 수월같이 강하다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유대인들에게 수월 같다는 건 조금 이렇게 센 표현으로 저희식으로 표현하면 죽도록 이런 표현인 것이죠. 이 수월이란 말이 우리 유대인들에게 죽어서 가는 어떤 공간이었기 때문에 죽도록, 그러니까 정말 죽을 만큼 욕심을 넓히며 죽을 만큼 자기 필요를 위해서 자기 소유 아닌 것을 자기 소유 삼는 그런 행위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바벨론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화 있을진저 너희가 노력한 그 백성들이 가만히 있을 것 같냐? 빼앗긴 자들은 절대로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단지 힘에 눌려서 가만히 있을 뿐입니다. 빼앗은 사람의 힘이 빠질 때까지 기다렸다가 그 사람의 힘이 빠지면 언젠가는 다시 그것을 빼앗고 되찾아오는 것이 노략당한 사람들의 습성인 것이죠. 바벨론, 너희들도 언젠가는 너희들이 노략한 것처럼 노략당할 것이다. 이것이 하나님의 심판이었습니다. 이어서 9절부터 11절까지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재앙을 피하기 위하여 높은 데에 깃들이려 하며 자기 집을 위하여 부당한 이익을 취하는 자에게 화 있을진저 내가 많은 민족을 멸한 것이 내 집에 욕을 부르며 내 영혼에게 죄를 범하게 하는 것이 되었도다. 담에서 돌이 부르짖고 집에서 들보가 응답하리라. 여기 보면 높은 데 깃들이려 하며 자기 집을 위하여, 자기 집을 높은 데에게 짓는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높은 데 살고 싶어 하는 사람들의 다양한 이유가 있겠죠. 높은 전망이 좋아서 높은 데 사시는 분들도 계시고, 아니면 내가 이만큼 높이 산다 이런 것들을 뽐내려고 높은 집을 선택하는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이 당시에도 높은 지형에 그 나름대로 이렇게 높은 지대에 집을 꼭 거기다가 짓는 그 관리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거기에 집을 짓는 이유가 9절에 나와 있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재앙을 피하기 위하여 그 높은 데다가 집을 지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재앙은 전쟁을 말합니다. 전쟁이 일어나면 가장 그 지형학적으로 안전한 곳이 높은 지대입니다. 제일 빨리 죽는 사람들이 그 낮은 곳에 사는 사람들이 가장 먼저 죽고 가장 안전한 곳이 그 높은 데 사는 사람들, 이 지은 집이 가장 안전한 것이죠. 그러니까 구절에서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은 약한 사람들의 목숨을 담보물로 삼아서 너의 안전과 행복을 추구하는 사람들아 화 있을진저 너 혼자 살자고 많은 사람들을 죽음으로 몰아넣는 사람들아 화 있을진저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어떤 결과가, 어떤 보응이 임합니까? 11절입니다. 담에서 돌이 부르짖고 집에서 들보가 응답하리라. 벽돌, 들보, 그들이 집을 지을 때 사용했던 재료들이죠. 나의 안전을, 나의 행복을 지켜줄 것이다 라고 믿고 그렇게 확신하고 선택했던 재료들이 그 재앙의 날에 소리 지른다는 거예요. 응답한다는 거예요. 결코 그것이 안전하지 않고 행복하지 않을 것이다 얘기합니다. 내 행복과 내 안전을 위해서 누군가를 불행으로, 누군가를 불안으로 내모는 사람의 인생은 결코 행복할 수가 없다는 것을 하나님 말씀하고 계십니다. 무엇이 진정한 안전이겠습니까? 내 주위의 모든 사람이 안전하게 함께 살아갈 때 우리는 진짜 안전할 수 있는 것이죠. 내 옆에 있는 사람들이 정말 불행하게 다 죽어가는데 나 혼자 행복할 수 있습니까? 그럴 수 있을 것 같지만 사실 그 상황에 들어가 보면 나와 관계된 모든 사람들이 신음하고 있으면 나도 지옥 같은 인생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나 혼자 행복할 수 있는 그런 인생은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 당시 바벨론이 그랬습니다. 온 나라를 다 쑥대밭으로 만들 그런 기세로 그렇게 침략 전략을 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 바벨론을 향해 이런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어서 12절부터 14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피로 성읍을 건설하며 불의로 성을 건축하는 자에게 화 있을진저. 민족들이 불탈 것으로 수고하는 것과 나라들이 헛된 일로 피곤하게 되는 것이 만군의 여호와께로 말미암음이 아니냐.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가득함이니라. 여기에 보면 성읍을 건설하고 성을 건축하는 사람들이 나옵니다. 요즘도 그렇지만 그 시대에 가장 그 어떤 뛰어난 기술, 진보된 기술을 자랑할 수 있는 것이 건축물이었습니다. 여기 성이라고 번역되어 있지만 탑입니다. 뭐 오늘날도 이렇게 뭐 세계에서 가장 높은 그런 마천루들이 있지 않습니까? 부르주 할리파 같은 경우에는 828m, 가장 최고의 높이를 자랑하면서 우리의 기술력이 얼마나 뛰어난지 그 영광을 자랑하는 그런 상징물이 건축물입니다. 이 성읍과 성인 것이죠. 그런데 이 성읍과 성을 무엇으로 건설했냐면 피로 건설했다는 것입니다. 누군가의 생명을 담보물로 그 영광을 쌓아 올렸다는 것이죠. 그 영광이 얼마나 천박한 것인지를 하나님 지적하고 계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런 영광이 아니라 물이 바다를 덮음 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땅에 가득할 것이다. 이런 약속을 주십니다. 저는 예전에 이 말씀을 읽을 때 물이 바다를 덮는 게 도대체 무슨 말인가? 바닷물이 물이고 물이 결국 바닷물 되는 건데 저는 이과생이었습니다. 그래서 H2O에다가 NaCl 3% 좀 타면 바닷물 되는 것 같은데 근데 나중에 성경을 읽어보니까 이 바다라는 것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런 악의 세력들이 살아가는 곳을 상징하는 장소가 바다라는 것입니다. 욥기에도 보면 그 리워야단이나 수많은 그런 괴물들이 바다에 살아요. 요한계시록에도 보면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들이 어디서부터 올라오냐면 바다에서부터 올라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이 바다라는 곳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어떤 세상을 상징하는 곳입니다. 반대로 물은 생명력을 상징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생명이 사망을 덮는 사망을 압도하는 그런 역동적인 모습을 이 하박국 선지자는 이렇게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이 바다를 덮은 것이. 그리고 이어서 15절부터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이웃에게 술을 마시게 하되 자기의 분노를 더하여 그에게 취하게 하고 그 하체를 드러내려 하는 자에게 화 있을진저. 내게 영광이 아니여 수치가 가득한즉 너도 마시고 너의 할례 받지 아니한 것을 드러내라. 여호와의 오른손의 잔이 내게로 돌아올 것이라. 더러운 욕이 내 영광을 가리리라. 이는 내가 레바논의 강포를 행한 것과 짐승을 죽인 것 곧 사람의 피를 흘리며 땅과 성읍과 그 안의 모든 주민에게 강포를 행한 것이 내게로 돌아오리라. 여기 보면 이때까지의 죄악과는 좀 결이 다른 죄악이 나오는 겁니다. 이웃에게 강제로 술을 마시게 해서 취하게 하고 그의 나체를 알몸을 이렇게 보는 걸 즐기는 그런 범죄가 나오는 거예요. 이건 뭐냐면 대놓고 그 사람들에게 모욕감과 수치감을 주는 걸 즐기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내가 얼마만큼 우월한 사람인가를 끊임없이 드러내지 않으면 견딜 수 없는 그런 사람들인 것이죠. 모욕감을 주면서도 상대방의 수치심을 주면서도 그것을 즐기면서 나는 이 정도 마치 내가 신이라도 된 것처럼 그런 감정을 느껴보려는 그런 죄악들인 것입니다. 사실 이건 개인 대 개인뿐만 아니라 바벨론 대 국가 대 국가 간에 일어난 사건이기도 했습니다. 17절에 보면 바벨론이 레바논에 이런 강포를 행했다라고 나와 있는데, 레바논 하면 떠오르는 것이 백향목입니다. 그러니까 바벨론이 레바논을 침략했을 때 이 레바논의 백향목을 한 그루도 남김없이 싹 다 베어버렸습니다. 그래서 그 레바논 땅이 마치 그 알몸이 드러난 것처럼 그렇게 그런 수치심을 겪게 만든 것이 바벨론이 했던 포악 중에 하나였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지적하시는 마지막에 그 죄악은 18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새긴 우상은 그 생에 만든 자에게 무엇이 유익하겠느냐. 부어 만든 우상은 거짓 스승이라. 만든 자가 이 말하지 못하는 우상을 의지하니 무엇이 유익하겠느냐. 나무에게 깨라 하며 말하지 못하는 돌에게 일어나라 하는 자에게 화 있을진저 그것이 교훈을 베풀겠느냐. 보라, 이는 금과 은으로 입힌 것인즉 그 속에는 생기가 도무지 없느니라. 오직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온 땅은 그 앞에서 잠잠할지니라 하시니라. 여기 보면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거론하시는 죄악이 우상 숭배입니다. 이 사람들이 그냥 자기들이 만든 것을 신으로 삼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두 가지 신을 섬길 가능성을 늘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는 내가 만든 신이고 또 하나는 나를 만든 신입니다. 어떤 신이 참 하나님이시겠습니까? 나를 만든 신인 것이죠. 우리는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을 믿는 것이지 내가 깎아 만든 신을 믿는 사람들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깎아 만든 신을 믿는 것이 나를 깎으시는 하나님을 믿는 것보다 훨씬 더 편리하다는 것이, 내가 믿고 싶은 대로 믿을 수 있으니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께서 믿으라고 하시는 방법대로 우리가 믿어야 합니다. 말씀하신 대로 믿어야 합니다. 내가 마음대로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내 욕심을 신의 이름을 빌어서 정당화하고 싶은데도 하나님을 믿으면 그게 안 되는 것이죠. 그러나 내가 만든 신을 믿으면 마음껏 어떤 종교라는 그런 명분을 가지고 내 욕심을 포장하고 고상하게 치장할 수 있는 편리함이 우상 숭배 안에 달콤함으로 있습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이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내가 하나님에 의해서 깎여지고 다듬어지지 않는다면 어느새 우리는 나도 모르게 내가 하나님을 깎고 다듬으면서 내가 만든 신을 섬기고 있을 수 있다는 가능성을 저 여러분이 기억하며 살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0절에 보면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온 땅은 그 앞에서 잠잠할지니라. 입을 닫으라. 사실 우리가 가장 많이 죄악을 범하는 것이 입술인 것이죠. 그리고 수많은 신들을 창조해내는, 만드는 작업이 우리가 입으로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입을 잠잠히 닫고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묵상하고 깨달으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며 오늘 2장 14절에 나왔던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라는 말씀을 기억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저희들은 이 바다와 같은 세상을 사는 거예요. 질서가 없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빠져 죽는 것 같습니다. 불확정성에 우리의 인생을 마치 내맡기는 것 같은 것이죠. 그러나 항상 우리 안에서 터져나오는 성령에 의한 생명수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그리고 그 물이 그냥 조금 퐁퐁 솟아 나오는 그런 물이 아니라 온 바다를 덮을 만큼의 영원한 생명수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그 확신을 가지고 오늘 하루를 살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 오늘 하루 우리가 겪는 세상의 현실들이, 악한 현실들이 마치 폭풍과 풍랑이 가득한 그런 바다를 바라보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오늘 하박국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이 약속,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 가득할 것이라는 이 약속이 더디더라도 우리 인생 가운데 또 역사 가운데 이루어질 것이라는 놀라운 확신을 가지고 오늘 하루를 견디며 소망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들의 삶을 주님 앞에 맡겨드립니다. 하나님, 우리들의 관계가 얼마나 폭풍 같은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가족과의 관계든 사람들, 동료들과의 관계든 하나님, 우리가 어떤 일을 하는 것이든 하나님, 우리가 삶에서 맞이하는 상황이든 하나님, 그것이 바다같이 우리에게 끊임없는 폭풍과 풍랑으로 다가올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 또 그 안에는 그 바다 깊은 곳에는 어떤 악한 세력들이 정말 잠식하고 있는지 알지 못한 채 우리는 그 바다와 같은 그 세상을 향하여서 한 발을 내디딜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혼자 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항해자 되시는 주님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놀라운 그 생명수로 영원한 물로 온 땅을 덮으신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함께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이 하루를 살아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제자들이 바다의 풍랑을 보고 무서워할 때, 그 배가 바다의 침몰에 갈 때 바다를 향하여 꾸짖으시며 잠잠하라 말씀하셨던 것을 기억합니다. 하나님, 이 세상은 여전히 악이 득실거리고 악한 현실이 선하고 의로운 사람들을 잡아먹는 것 같지만, 하나님, 오늘 이 말씀에 의지하여서 또 약한 현실을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악에 함몰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주시는 소망으로 이 시대를 견디며 소망하며 또한 누구라도 읽을 수 있도록, 누구라도 보고 깨달을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이 세상의 언어로 잘 풀어내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바다를 잠잠하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그 영광을 온 땅 가운데 충만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우리 함께 동행하며 세상의 영광이 아니라 하늘의 영광을 날마다 바라고 소망하게 하는 성령의 동행하심이 오늘 이 하루를 살아가며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백성된 사람답게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이 자리에 모인 모든 주님의 자녀들 가운데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